예, 우리 함께 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님께 가자.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님께 가자.
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모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한다면, 예, 이 보스턴이, 이 더운, 그리고 매우 추운 보스턴이 천국 같지 않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아멘?
네.
예, 화내지 마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예, 화내지 마시고, 예, 우리 같이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가 아니라 오래전에 책을 읽었는데, 책에, 이렇게 자주 성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괴로 같은 데서 태어났는데, 그쵸. 그런데, 밀리언이에요. 이렇게 큰 성공을 한, 석세스풀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 이제 굉장히 자기 뜻을 이루었잖아요. 굉장히 자신감도 많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한 거죠. 당신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다 내 뜻대로 됐는데,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공통적으로 있었다면,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된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자식일 때 몰랐는데, 이렇게 아이가 나오니까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자식들,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자, 그런데 그거하고 연관돼서 제가, 한 가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2, 3년 전에 그 하버드 학생들이 모임에 잠깐 갔어요. 그 다른 모임이 아니라 전공이 다양한데, 이제 한국 정치운동, 여기에도 이제 낙공수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콘서트도 하고 했잖아요. 이제 그걸 오르가니나이즈 했던 10여 명의 여기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모인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진짜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전 가만히 있었죠. 나도 못 듣는데, 막 이러고 나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막 한참 정치 얘기하다가 주제가 딱 바뀌었어요. 오빠,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 어떻게 지내? 이렇게 딱 얘기를 물어보니까, 막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막 얘기하던 그 형제들이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더니, 요즘 아내 얼굴 보기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내 뜻처럼 잘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방법 있어요,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면들이 다 있죠. 선함이 있죠. 그런데 관계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정의를 생각하고 좋은 거 막 생각할 때 우리가 정의로운 것 같고 선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는 그냥 내가 옆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보면 다 나오죠. 예. 좀 생각하게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었다 해도, 내 자식이 내 뜻이 하나 못해. 내 뜻하고 같지 않다면 실은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자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Attitude죠. Attitude. People of God.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attitude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attitude는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하고 distinguishing하는 거죠. 다른 attitude가 있어요. 오늘 다윗에게서 그 모습을 우리가 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사무엘하 11장, 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죠. 겁탈해요. commit adultery 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안중에 없어요.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기, 복을 받았다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원에 너무 확신이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악인의 모습뿐이 보이지 않는 사무엘하 11장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 저는 그 11장의 클라이맥스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보고 받았을 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야, 전쟁터에서 사람 죽을 수 있지. 대수롭지 않아. 이렇게 넘어가요. 한 영혼으로 굉장히 소중히 여기던 다윗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시선에서 벗어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니까 굉장히 비열하고 잔인하고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막장이 되어버렸어요. 참 너무 안타깝죠. 자, 그러면 다윗이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15장 26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란 얘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다 하지 아니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게 어떠한 결과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요? 당신은 하나님이고 왕이고 나는 mere servant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은 돌아왔습니다. If he, God says, I have no pleasure in you, behold, here I am. Let him do to me what seems good to him. 왜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겠다는 이 참 하나님의 사람다운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11장의 모습과 15장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근데 거기에는 챕터 12, 13, 14 무언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거를 시간으로 보면은 at least 5 years에서 많게는 10년, 15년, 20년의 어떤 사건들을 다윗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오늘 다시 이런 모습으로 돌아와 있어요. 자, 도대체 자신 만만했던, 그래서 아킴을 서슴치 않았던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챕터 11, 그쵸? 그 후로부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요. 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바세바를 다시 불러들여서 아내 삼죠. 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어큐징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이에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말을, 율법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하나님 어큐징 하시죠. 너가 어떻게 해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남편이 있는 여자를 겁탈하고 그리고 남편을 죽이고 그 겁탈한 여인을 아내로 삼는 악을 행했느냐. 이 범죄에 대해서 폴나우 딱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범죄, 그런 악한 행동들의 그 시작점, 그 본질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들추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었다라고 얘기하세요. You despise me. 말씀을 업신여기고, You despise the word of God. 너가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런 범죄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어떤 악행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despising 하는 것으로부터 범죄는 시작되고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찍고 얘기하세요. 이게 너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죄악이야. 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두 아들들이 악행을 막지 못했죠.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 목사님에게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재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고요. 그렇죠?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그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간음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뭐라고 하세요? For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Those who despise me shall be lightly esteemed. shall be justified. 내가 얘기하세요. 내가 내 앞에 범죄한 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게 동일하게 다윗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하시죠. 첫째,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살인죄를 범한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가정에 살인이 멈추지 않을 거야. 둘째, 내가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면 네가 가늠했지? 너도 그런 수치를 당할 거야. 하나님께서 살인과 가늠이라면 하나님을 경멸한 그 다윗,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심지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예수님 본인을 말씀하세요. The Son of God,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가 행한 대로 갚겠다 얘기하세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계속 금요 예배 때 묵상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간절한 고백, 목소리를 목청 높여 하는 고백, 아주 세련된 고백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는 내가 어떤 메이킹 디시즌을 하고 있느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에리티드와 그런 결정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야고보에서 말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스스로 속이는 자일 뿐인 거예요. 외식하는 자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외식하였고 너가 스스로 속였다. 너의 행함대로 내가 갚겠다 말씀하세요. 너희 집에 살인이, 너희 집에 수치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인생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너로 인해 너희 가족 모두가 불행하게 될 거야 말씀하시죠. 다윗이 단단히 서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알거든요. 다윗은 이미 양치던 때부터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가 무수히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거든요. 하나님이 하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면 엎으시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벌벌 떨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하자마자 다윗이 납작 엎드려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아니, 굉장히 흥미로워요. 너무 싱겁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단이 그냥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행한 죄가 실은 10계명의 엔리스트 6가지를 바이올레이트 했어요. 그렇죠? 살인했고요, 거짓말했고요, 이웃의 물건을 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겼고요, 간음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이요, 그 전에 있던 엘리 대제사장과 사울 왕과 다른 모습이에요. 엘리 대제사장도 심판 받았고요, 완전히 끝났죠. 사울 왕도 자리까지 빼앗기고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동일할 때. 근데 그들은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은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윗을 선대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건요. 다윗이 행한 그 악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다윗이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지 않죠. 그의 왕위가 보존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시기로 작정한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이 행한 살인과 간음으로 인한 그 범죄는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다윗, 하나님이 그대로 갚게 하세요. 13장과 14장에서 다윗의 자녀들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를 업신여겼어요. 그랬더니 지금 다윗의 자식들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1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암논과 다말, 압살롬이라는 자식들 이름이 나옵니다. 예, 이미 우리가 다윗에게 아내가 많다는 걸 알죠. 엘리스트 7명, 후궁 10명, 17명, 엘리스트 17명, 20명, 30명,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13장에서는 두 아내의 각기 다른 자녀들이 나옵니다. 자, 압살롬, 그리고 다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암놈이 나와요. 암놈은 첫째 부인의 첫째 아들, 왕이 계승자죠.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사랑하나. 예, 압살롬과 다말은 같은 엄마고요. 암놈은 다른 엄마예요. 근데 그 암놈이 첫째 아들이 왕 계승자가 다말을 사랑했어요. 상사병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겁탈을 하고 14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암놈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놈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하니라. 암놈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라. 암놈이 지금 누이 다말을 겁탈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 사랑했는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미워요. 데스파이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보내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예, 영어가 더 와닿죠. Get this woman out. 예, 물건 다루듯이 얘기를 해요. Get this woman out. 다말이 그냥 워먼이 아니죠. 시스터예요. 그가 사랑했던 사랑하는 자예요. 그가 다말에게 갈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누이야, 어서 나와 동침하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얘기했지만 이 그의 사랑이 정욕이었어요. 하나님의 안중이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러자 누이 다말을 진짝 다루듯이 쓸모없는 사람 다루듯이 다룹니다. 이게 죄잖아요, 범죄.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간음과 살인을 자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암놈이 다만 간음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떤 구조예요? 바로 암놈 눈에 다윗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이 아빠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 뜻이라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딸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동일한 죄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무시한 것처럼 암놈도 자기 정욕에 빠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만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압살롬, 다말의 오빠죠. 압살롬을 업신여기고 압살롬과 다말의 어미인 여기 나와있지는 않지만 마아가를 업신여기고 그 외관을 다 욕보이고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압살롬은 잠잠하지만 2년 후에 계획을 짜서 이제 암놈을 불러서 잔치해서 살인하죠. 죽입니다. 죽이죠. 자, 이것도 그래요. 압살롬이 아무리 억울했더라도 다윗을 아버지로 여겼다면, 아버지를 왕으로 여겼다면, 아버지를 정의로운 분으로 여겼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죠. 근데 이미 압살롬은 아빠를 데스파라이징 합니다. 아버지를 멸시해. 아버지는 정의롭지 않아. 아버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한 대로 지금 동일하게 자식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고요, 도망치죠.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요압이라는 장수가 중재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화해를 시키죠. 자, 그런데 14장 27절에 의미심장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이름이 얼굴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다말로 줬어요. 암놈에게 겁탈당한 동생 이름 다말로 딸의 이름을 지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수치당한 이것을 잊지 않겠다, 평생 잊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각오가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어요. 약속한 게 있어요. 헤브론에 가서 그 약속을 지켜야 돼. 다윗은 뭔지 물어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보내죠. 근데 헤브론에 가서 뭐 해요? 반역을 일으키죠. 각지에 전령을 보내서 군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뭘 알 수 있어요? 압살롬이 무엇을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예요? 내가 정의를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내가 내 동생이 수치당하는 건 정의를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암놈을 죽이고 내 아들을 죽여서. 그게 지금 벌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 평을 들고요. 지금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13절이에요. 15장 13절이죠.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하니라. 지금 상황이 이미 압살롬에게 다 돌아갔어요. 전령들이 막 보고를 하죠. 여기저기서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14절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을 칠까 합니다. 자, 여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했고요. 그를 따르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목을 따려고 몰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예전에는 원수 사울에게 도망자였는데 이제는 자기 아들에게 도망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헤브론에 보내준 다윗, 큰아들을 죽였지만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줬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압살롬이 만나는 걸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하는 걸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그렇게 인기를 누리는 걸 다윗이 내버려 뒀거든요. 다윗이 많은 은혜를 압살롬에게 베푸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알았더라면, 압살롬이 반역할 것을 낌새를 차렸다면 압살롬을 헤브론에 안 보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자, 이 사단이 났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 반역이라면, 내 목숨을 노린다면, 여러분 황당하고 진짜 당황스러운 거 아니에요? 분노할 상황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용서해줬고요. 그리고 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줬고요. 베풀어줄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아빠를 죽이려고 그렇잖아요. 저 같은 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불의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의를 이루어주십시오. 저놈을 그냥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자, 근데 우리한테 한번 돌아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 가운데 억울한 때 많죠. 예. 내가 내 룸메이트한테 이렇게 많이 내가 헌신했는데, 제가 예전에 룸메이트, 내가 청소하고 내가 다 했는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해? 부부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겼다고 저겼다고 이겼다고 다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 등에 칼을 꼽아? 직장도 그렇죠. 다 그런 일들이 번번이 있잖아요. 하나님, 정의를 이루어주십시오. 다윗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안 먹고 내가 안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끔찍하게 일찍이 키웠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이럴 수 있어. 그런 일이 동일하게 벌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놈의 자식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주십시오. 저 목사, 저 전도사, 장로 누가 됐든지 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주십시오. 정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오늘이 그 애티튜드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애티튜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24절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도망치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게 너무 억울하고 이걸 내가 뒤집어 엎어야 되고 복수해야 되는 상황이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 싹 다 나 따라와. 우리 저쪽 가서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뒤집어 엎자. 다 싹 다 따라 나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분하면. 근데 실은 제사장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언약궤를 메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지금 이 상황은 너무 불리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제사장들의 판단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상징적인, 종교적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궤가 곧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도망자일지언정 하나님의 궤가 함께 한다는 건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justification이 돼요. 그렇다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게 맞죠.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왕이 제사장에게 얘기해요.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으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살아서 돌아와서 그 언약궤를 보게 될 거야. 근데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베풀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려 시도하지 않죠.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야.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유가 있어. 내가 받아들이겠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왜냐면 하나님 왕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죠. 자, 26절이죠. 그 고백이 26절인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성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그렇죠.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나는 종이고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른 선택, 다른 행동이 있고요. 사랑을 대하는 그 attitude가 전혀 다릅니다. 왜요? 그의 믿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다윗은요, 지난 5년, 내지는 15년, 20년간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선하지 않구나. 내가 진정한 왕이 아니구나.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요, 자기의 바세바를 가늠하는 그 사건과, 바세바가 낳은 그 아이가 죽는 사건과, 암놈이 다말을 겁탈하는 그 사건과,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는 그 사건과 이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식들, 나를 멸시하는 자식들, 나를 왕 대접하지 않는 내 가족들을 통해서 다 경험했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다 갚으시는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정의라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며 악을 일삼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의 깨어진 관계와 가족의 상처들을 보며 정말 알게 되었어요. 나는 불의하고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구할 건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죠. 체스펀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른 에리티드를 갖게 하는 겁니다.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그런데 바로 이게요.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진실한 이 고백이요. 사실은 이게 바로 That's how we honor God.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honoring 하는 거예요. 내가 살 열심히 하는 게 honoring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정의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그래서 잠잠히 바라보는 게 그게 honoring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분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분주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despise 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감히. 그렇죠. 잘 생각해봐야 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 상황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는 관계 가운데, 내 직업을 바라보는 관계, 이때 내 친구가 뭐예요? 내가 꼭 하기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꼭 이걸 통해서 하는 게 글로리파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 데스파이징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데스파이징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고 계시고 주권자라는 걸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whatever happens, it will be happen. Let it happen. I'm the servant, you are the king.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어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실은 동일한 에리튜드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미션을 컴플릿 하잖아요. 이제 이것만 하면 완성이야. 그러면 마치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처럼 익사이티드 되고 기대하고 빨리 일어나기를 바랬던 게 아니죠. 십자가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0절이에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무릎 꿇고 얼굴 땅에 쳐 박고 부들부들 떨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에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이 고난을, 이 수치를, 이 멸시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보여주시죠.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를 언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If you honor me, I will honor you. If you despise me, you shall be despised.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언어를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whatever it is, if that's pleasing God, then happe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부자 청년이 오죠.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자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 마저도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지혜 없는지,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 선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 이 일급한 상황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에리튜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관계, 저와의 관계, 여러분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으세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저놈이 문제야. 저 자매가 문제야. 우리 아들들이 문제야. 우리 아빠가 문제야. 누가 문제야? 우리의 핑거가 어디를 포인트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대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많은 브로큰니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받는 브로큰니스.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장로예요, 목사예요. 돈을 너무 사랑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중에? 자식들이 돈을 쫓아 살아가고요. 돈 없는 부모를 despise 합니다. 하나님을 언어하면요, 그 자식이 하나님을 언어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 때문에 부모를 언어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reputation, 성취를 목매다르면 하나님을 despise 하면요, 그대로 복을 갖고 자식들이 despise 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사람들을 젖자고 판단할 때 내가 언어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despise 하잖아요. 그 사람이 동일하게 나를 despise 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다윗, 하나님이 그가 행한 대로 갚으셨어요.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내 뜻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밝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브로큰니스를 통해서 사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이 꺾이는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식은 변화되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가 보이는 거죠. 지난주 말씀 시작하면서 시편 62편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마지막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여 당신만이 선하오니 주여 당신이 저스티스니 주여 당신에게 사랑이 있으니 공의가 있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 이니이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공의의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중심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행악도 다 카운트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매를 맞아요. 근데 그 매를 맞았을 때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상황 탓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이만큼 했는데 탓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despise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despise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고난 가운데, 풀무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세상의 풍파가 흔들지 못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조정해야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에리튜드로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세가 다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정의의 삶을 살아가고 나머지는 다 맡기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한 가지 나눔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8월이죠. 보스턴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분주합니다. 또 새롭게 다시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9월을 시작을 해요. 보스턴에서 생활이 그런데 역시나 보스턴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가을을 지금 막 계획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열심히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 열심히 계획했는데 같이 계획했던 전도사님이 떠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사모님이 갑자기 앞에서 떠났습니다. 멘붕. 내 뜻대로 안 해. 네. 그때 우리가 한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렸거든요. 작년 바로 이때 우리가 20명, 15명, 20명, 26명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떠났어요. 그 전에는 또 한 가정도 떠났어요. 막 그래서 막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주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떡하라고. 그런데, 실은 매해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매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걸 경험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선하세요. 내가 그 상황과 누군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컴플레인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건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사역도 아무도 없구나. 나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목하고 내가 오늘 허락하신 것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 결과예요. 그냥 이 찜통 더위에 이 좁은 장소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모이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여름에 또 떠나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새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떠나간다고 아쉬워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왔다고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같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쵸?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더운 보스턴, 이 추운 보스턴에서 맛보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예,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예, 여러분들의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베스트를 알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